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정책과 의중을 이해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직급으로 보자면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인데 이 국회의원 장관급 다음에 차관급 정도 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높은 직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 젊은 아나운서 전직 아나운서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던.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직책이거든요. 굉장히 젊은 분이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이게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으로서 그런 직책에 임명된 사람은 이게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늘 대통령과의 독대하는 거예요. 늘 대통령과 독대하고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마음과 입을 대신하는 사람이니 어쩌면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명예를 얻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당시 대통령이 취임하고 5월에는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미국 방문길에 대통령이 올랐을 때 윤모 청와대 대통령 대변인 역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윤 대변인이 주미 한국 대사관의 인턴 직원으로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을 이제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대한민국 청와대는 그 다음 날이죠.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정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하면서 즉시 청와대 대변인을 경질시켜버리는 일이 우리나라 아마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질시켜버렸어요. 2017년부터 2018년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던 그런 유력한 정치인이라든지 문화예술계 인사들 또 교육 및 법조계 유명인들이 그 운동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각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기도 했고 그중에는 자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도 그들은 그 자리에 가기까지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 분야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평생을 바쳐서 싸워왔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수십 년을 싸워왔는데 순간의 음욕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한없는 후회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슈퍼마켓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뭐 얼굴을 다 알아보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못 갈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지금 한없는 후회 속에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만약에 그때로 당신이 되돌아간다면 그 음욕과 그때 명예를 그 당시 갖고 당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명예와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명예와 그때까지 쌓아 올렸던 그 캐리어와 바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도 땅에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BC 58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이 포위 이후에 3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거나 모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부터 그 사실을 이미 보고 있는 거야. 선지자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곧 이게 무너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또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특별한 표징으로 삼고 있어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으로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을 그런 표징으로 지금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말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딱 쳐서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에스겔이 그 일 때문에 울거나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너는 절대 눈물을 흘리거나 울거나 통곡하거나 그러지 마라. 내가 네 사랑하는 걸 지금 뺏을 거다. 끔찍한 일이에요. 에스겔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표징으로 쓰시는 거예요. 표징으로. 누군가가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할지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심지어는 초상집 음식을 먹지 말고 장례 같은 것도 제대로 치르지 마라.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조용히 탄식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슬피 울 수도 없었고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수도 없었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이었고 그 성 안에 있었던 성전은 주님의 집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들의 세력의 영광이에요. 그런 당시의 고대 사람들에게 이 거대한 건축물 자체는 야, 이거 봐라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닦아가지고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거 엄청난 거라고 막 이러면서 자랑했던 이게 그런 대단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거 그런 큰 건축물을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도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고 가장 귀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그 성전을 우상으로 또 음란으로 더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은 파괴될 거고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거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모든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쳐서 뺏었는데 그는 울거나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됐어요. 그냥 조용히 탄식만 해야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도 제대로 치룰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표징이에요. 표징.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통에. 근데 그들은 울거나 슬퍼하거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모두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이 성을 무너뜨리고 와서 가족을 죽여요. 자녀를 죽여요. 아내를 죽여요. 그런데 울거나 그럴 겨를도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서는 에스겔의 예언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범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할 시간도 없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그냥 조용히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표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의 속성이 있어요. 그 죄는 우리의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뺏어버려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오랫도록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그래야 이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내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예쁘고 예뻐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한순간에 뺏길 수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과 그 죄의 즐거움을 맞바꾸자, 이걸 맞바꾸자,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박 집사님 하은이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보면 하은이를, 딸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뻐. 근데 죄랑 이거랑 바꾸자. 바꿀 사람 없어요.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그 딸하고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게. 죄라는 게 이 특징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뺏은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일락, 순간의 즐거움이에요. 그 일락과 같은 죄라는 것과 이 축복을 맞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여러 가지가 돼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 기쁨, 평안, 가족, 뭐 가정, 명예, 영광, 인생, 이 모든 것들. 이걸 어떻게 맞바꿉니까? 그럴 가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죄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뺏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